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2018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 이제 늘 마지막 달 때쯤 되면 이제 늘, 야,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와, 언제 이렇게 갔을까? 시작할 때 마음이 이랬는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하는 시절이 이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달이 됐으니까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올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 눈에 있고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이 어떻게 지나갔는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막 주신 약속에 따라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뭐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2019년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다면 또그한 해를 주님이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날짜를 계산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날짜의 계산 방법은 태양력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력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옛날 선조들은 어떤 걸 썼습니까? 달. 네, 움직임에 따라서 쓰는 음력을 썼습니다. 때로는 각 나라마다 그 문화마다 같은 달력인 것 같지만 그 특수한 상황에 따르는 달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씁니다. 교회의 전통과 문화에 따른 달력이 따로 있어요. 저는 이제 감리교 교회에서 자라고 이제 감리교 신학을 해서 주로 감리교에서 쓰는 교회력을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제 감리교 그 달력에 보면은 오늘은 강림절 제첫 주입니다. 이제 강림절을 뭐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뭐딱 들으면 느낌이 오겠지만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 첫 주부터 이제 1, 2, 3, 4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첫 주로 강림절 제첫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감리교회 목사님들의 가운이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교회력에 따라 색깔이 다 바뀌어요. 이 가운의 색깔도 바뀌고 강대상의 색깔도 바뀌고. 강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뭐한 지난달부터 성탄절 선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은 성탄절 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줘, 여러 가지 선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묻습니다. 야,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네가 선물 타령을 하냐? 네 생일도 아닌데. 아, 그래도 막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싶은 선물을 정해놓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마치 자기 생일인 것처럼 마치 그날이 어린이날인 것처럼 선물을 사달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 생각하면 선물보다는 제가 성탄절을 기억하는 그 기준은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성탄절 2부 순서 준비했던 기억들. 막 성극하고 율동하고 그 추운 날그 저녁마다 교회를 오가면서 연습했던 것들. 조금 커서는 이제 새벽송. 어릴 때는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새벽송. 새벽송 돌던 기억들. 새벽송 돌고 와서 형 누나들이랑 밤을 새면서 놀았던 기억들. 밤새서 놀고 집에 잠깐 갔다가 잠들어서 성탄 예배 못 나오는 형 누나들.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막내가 6살이니까 6살 아이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어떤 의미인지 아냐 라고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야야, 우리가 성탄절날 선물을 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선물을 통해서 그 기쁨을 전달하고 싶은 거다. 뭐 얘기를 해도 그럼 뭐 사줄 거예요.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되돌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과,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감동이나 어떤 감사, 감격이 우리 안에 없을 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오셨지. 이렇게 하셨지. 아, 그래서 이렇게 됐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하고 감사할 일인지 때로는 그것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12월 이제 강림절 첫 주부터 이제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응답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 그 말씀이 뭐했다? 응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면서 자기가 바로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역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셔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거기서 담당하는 사람이 말씀, 특별히 이사야의 책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이 약속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대한 사람이 메시아잖아요.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룰 자, 바로 그게 나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응하여졌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갇힌 자들에게는 놓임을 주시고요. 그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엄청난 회복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던졌던, 그리고 제가 갖게 된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질문의 출발은 이런 거였어요. 과연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의 근본적인 대상은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제가 같이 사역하시는 이제 선배 간사님들 중에 목사님들이 꽤 계신데, 제가 그분들한테 목사님, 간사님,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묻는, 종종 묻는 거는 어떻게 애들 키우셨어요? 어떻게 애들 키우셨어요?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 아내는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이제 어리니까 이 아이들이 십다가 되고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면 더 커가면 커갈수록 자신과 자신 주변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과의 상황의 차이가 더 느껴지게 될 거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가 더 비교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나 요구가 채워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목사님들께 드렸던 거죠. 목사님들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돈이 없다는 거를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참는 거예요. 왜냐, 엄마 아빠가 그걸 해줄 수 없는 상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참긴 한대요. 하지만 그게 말 그대로 참는 거지 그게 해소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들 자주 듣는 이야기, 부모가 사역자고 부모가 선교사지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 부모가 사역자고 부모가 선교사지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 뭐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이런 거죠. 부모가 저기한 사람들이면 훨씬 더 잘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런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상으로,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상으로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고 마음이 상하여 있고 가난하고 부족함으로 오는 슬픔이 있구나. 현실이 그렇다라고 한 그 이상으로.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것을 믿고 사는 삶의 자신감과 현실 안에서 보여지는 그 부족함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우리의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믿고 사는 것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것과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힘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싸워야 되는 그 수많은 싸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여러분 어떤 고민을 더 하십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넉넉하게 해서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그것 이상이라고 느끼십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물론 예수님이 더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올라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그냥 우리가 우리 육체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한 티켓을 그냥 움켜쥐고 있는 정도로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시대나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서 늘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자신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요. 그 세상의 신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신들은 늘 말합니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섬겨야 잘 살 수 있다. 나를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끊임없이 그 안에 묶여있게 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 갇혀있게 해서 기쁨과 행복과 뭔가 만족함이 아닌 슬픔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가둬놓고 키워요. 그리고 잠깐 풀어놓습니다. 마치 그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고 마치 그것이 큰 자유이고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것인 것처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갇혀있고 포로로 묶여있는 상태일 뿐이. 세상의 방식은 늘 그런 식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묶어놓고 가둬놓고 모든 슬픔을 다 가져가 놓고 잠깐 주어지는 잠깐의 기쁨과 자유와 기쁨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서 지금까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그런 세상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당함으로 오는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 세상의 힘의 논리 속에서 아이들이 그나마 상처받지 않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뭐가 가능하다? 돈이면 가능하다. 그렇잖아요. 돈이면 마음껏 사줄 수 있고. 제가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게 롱패딩이잖아요. 롱패딩 중에 무슨 롱패딩? 검정색 롱패딩. 요즘은 색깔 있는 파카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다 검정색이에요, 애들은. 그냥 아저씨들이나 색깔 있는 거 입고 다니지 좀 젊고 10대들은 다 검정색. 그게 유행인가 봐요, 이번에. 다 검정색에, 다 검정색 롱패딩. 이제 신유를 데리러 이제 가면 그때 이제 중학교 애들이 끝나서 올라오는 시간이. 그러면 다 롱패딩을 입고 와요. 여자애들 막 두세시서 막. 그런데 다 롱패딩인데 딱 봐도 롱패딩 중에도 차이가 느껴져요. 훨씬 더 비싼 게 뭐 할까요? 예뻐요. 딱 봐도 좋아 보여요. 나도 롱패딩 갖고 싶어서 엄마가 롱패딩을 사줬어요. 근데 쟤는 50만원짜리 롱패딩을 입고 있고 나는 10만원짜리 롱패딩을 입고 있는 거죠. 똑같이 롱패딩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내가 50만원짜리 사주기 싫어서 안 사줘요? 못 사주니까 못 사주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럼 내가 50만원짜리 롱패딩을 사주려면 뭐 해야 돼요? 더 일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뭐 다 돈 잘 벌고 잘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러한 현실 앞에 현실을 만나고 있는 우리 삶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논리로 이야기하고 그냥 나의 삶에서는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무슨 일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묶여있는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위로하시며 기쁨으로 바꾸게 하신 그 일이 과연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일이 우리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이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세상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다 뭐야? 포로되어 있는 거고 갇혀 있는 거고 슬픔 속에 사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돈이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을 따라가야 돼 라고 열심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못을 박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열어놓으신 그 자유, 그 포로된 것으로부터 그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그 슬픔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열어놓으신 이 길은 그것이 진짜 참이고 그것이 진짜 생명이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삶의 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의 길과 예수님이 향하신 열어놓으신 이 길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과 죄와 사망이 거짓 왕인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니네 묶여있지 않아. 너희는 자유할 수 있어. 이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잖아. 절대로 묶여있거나 절대로 갇혀있거나 절대로 슬픈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다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진짜 자유롭고 진짜 노임이 있는 거고 슬픔이 아닌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노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모든 거짓된 능력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참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오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안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요. 엄청난 혼란과 갈등과 박해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어느 곳 하나 우리는 막 부자다, 우리는 막 굉장히 막 넉넉하고 잘 산다, 우리는 굉장히 막 잘 된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싸우고 고난받고 문제투성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그 신약 시대의 배경이 어느 곳 하나도 편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은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이 싸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면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요. 먼저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싶은 나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베푸신 자유와 노임과 기쁨을 누리는 삶의 싸움이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 안에도 이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도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은 단순히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거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끊임없이 거짓 안에 묶여있게 만드는 영들과 진리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영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정말 많잖아요.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정말 많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것을 못 채워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못 입고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정말 못하고 사십니까? 아이들 정말 못 입고 못 먹고 정말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딱 만나서 짝짝꿍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상대적이고 선택 가능한 부족함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게 우리 안에 절대적인 부족함처럼 되어버려요. 진짜 그게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 그걸 못하면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 저걸 못하면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으로 절대적인 부족함인 것처럼 단지 상대적일 뿐이고 단지 그냥 하냐 하지 않냐의 선택 가능한 부족함일 뿐인데 마치 그것이 우리 안에 절대적인 부족함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절대적인 부족함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절대적인 부족함이 우리 안에 갑자기 채워지지 않거든요. 해외여행 가고 싶으시죠? 저 유럽 놀라운데. 예수님이 우리 유럽여행 보내주십니까? 갑자기 뭐 500만 원, 1000만 원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갖고 싶은 옷 있으시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이 갑자기 한 100만 원 주셔서 그 옷 사게 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그걸 갖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그거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그 선물이 우리 집 앞에 놓입니까? 아니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상대적이고 아주 선택 가능하고 단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우리의 욕심과 만나져 있는 부족함일 뿐이지 우리 안에 절대적인 부족함들이 아니.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마치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채워주지 못하는 부족함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저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영역 안에서의 제한을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놓게 했다고 했잖아요. 자유케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아니요. 거기 종된 사람들이 다 주인으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자들이 갑자기 부자 됐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꿨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다시 다윗의 영광의 때를 만나게 되겠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종들이 다 풀려나고 가난한 자들이 막 진짜 부자 되고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니들이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노임으로부터 이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됐기 때문에 행하신 아주 특별한 일이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자유와 노임과 이 기쁨은요 우리가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옷 갖고 싶으세요? 그냥 일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내가 그거 하나 사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일하면 그거 살 수 있어요. 굳이 예수님이 막 놀랍게 역사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길, 진짜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놓여지고 그 슬픔이 아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우리 가운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분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와 그 노임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을 고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왜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와 우리 안에 잘못된 욕심이 이 세상과 만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거짓신과 거짓된 가치 속에 여전히 포로,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해서 속상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우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을 해주지 말자가 아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살길, 정말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 생명의 길은 뭐하다니까? 좁다고 합니다. 그 좁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문이 좁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 좁은 의미는 장애물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군데군데 장애물이 많아서 피해하고 건너뛰고 지나가야 될 길이 좁은 거예요.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협잡하다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거예요. 괴롭다, 뭔가 에워싸임을 당하다라는 뜻이, 신약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져서 환란, 이 협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환란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였어요. 또 한 가지는 우겹싸움을 당한다는 뜻으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생명의 살길을 따라가는 삶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 데는 많은 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우겨싸움을 당하는, 막 모든 상황이 나를 막 옥죄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나는 일들이 그 길을 가는 과정 안에 있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찾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과 회복,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열려진 새 길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뭐예요? 많은 장애물들을 건너가는 삶이. 그 삶은 많은 환란이 있어서 어려움을 인내하는 삶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막 우겨싸움을 당해서 막 진짜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막 벼랑 끝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무너지지 않고 가야 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상을 해보세요.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자유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노임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오히려 어렵지, 힘들지. 오히려 돈 갖고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더 놓여있고 더 기뻐하는 삶처럼 보이지, 어떻게 이 삶이 더 자유로운 삶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살길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돈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이렇게야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보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따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따라,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 신에 말하는 것에 따라 그것이 자유롭고 그것이 진짜 노임이고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우리 삶은 어떤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넓고 편안해 보이는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만나는 환난,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만나는 장애물,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만나게 되는 우겨싸움, 여러분 만나면 어떤 이 길이 아닌가? 저 세상 저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때 여전히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는 세상의 방식과 기준이 우리의 죄성과 짝짝꿍을 해서 또다시 욕심을 쫓아가고 싶은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상대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마치 절대적인 부족함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가정에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 마음을 주 앞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자유와 노임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새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만나게 되는 건 자유와 노임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 삶에 없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행하신 일들을 정말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안에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 안에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